오늘 발대식을 하면서 제가 우리 드림교회의 저력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90여 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합쳐서 가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잘 되면 나도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은 이번 기회에 내가 많이 기도해서 나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가서 봉사만 하고 올것 아닙니다. 복도 받아서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함께 동참을 하셔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같이 갔으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사역하는 삶세 번째인데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보내신다 그러셨죠. 이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역의 현장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의 현장은 교회 안에만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 안만이 우리의 사역 현장이 아니죠. 우리의 사역 현장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일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이 모든 삶의 영역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역 현장을요, 우리나라로만 제한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서로 감당을 할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임한 사람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해본 사람, 이 사람이 갈수 있지. 안 그러면요, 가서 싸움만 하다가 옵니다. 힘들어져요. 어떤 장애물이 딱 부딪히게 되면은 그냥 넘어져가지고 실족해서 다른 일을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 다음에 북쪽의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 달라 그러셨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게 있는 사람입니다.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사람은 본 것이 있어야 되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는 내가 분명히 알게 된 것에 대해서 눈으로 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분명하게 내가 믿어져서 알게 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봅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할 때는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내가 정확하게 보았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깨닫게 된 것을 말하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볼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그랬더니 태양을 한번 보라고. 그 태양을 우리가 눈으로 쳐다볼 수 없잖아요. 저 태양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으로 둘러싸여져 있는데 저 태양도 쳐다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내가 안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은요,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할 말이. 여러분 그 무디 목사님을 아시죠? 그분이 아직 목사 안수는 제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 무디 씨께서, 예, 무디 씨가요, 무디 선생님이라 그러죠. 무디 선생님이 그분의 그 목표가 있었는데요.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 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나가서 전하는 이유는요, 이 목표를 세운 이유는 목사님이, 이 선생님이 체험을 했고 그리고 분명히 알게 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이 이런 목표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들어왔습니다. 잠자리에 누웠는데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지키지 못해서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는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 약속을 해 두었지만은 그날은 그걸 지키지 못하고 그냥 잠자리에 와서 누웠습니다. 근데 죄책감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옷을 입고 거리로 나갔죠. 밤중에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이렇게 찾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찾아가서 다짜고짜 물었죠. 예수님을 아시나요? 근데 상대를 잘못 골랐습니다. 보니까 술병을 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막 술병을 던지면서 막 화를 벌컥 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기가 팍 죽어가지고 집으로 겨우 도망치듯이 들어와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에 그 술 주정뱅이로부터 방문을 이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요, 그분입니다. 술 주정꾼, 화를 내던 그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당신이 나한테 예수를 아느냐 그 말을 듣는 그 순간에 화를 내었지만은 그때부터 내가 집에 돌아가서 내 귓전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떠나지 않아가지고 내가 괴로워 죽겠다고, 그래서 내가 당신을 찾아왔다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지만은 거두기는 성령께서 거두시는 겁니다. 대신에 누군가는 뿌릴 수 있어야 돼요. 뿌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증인이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뿌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체험을 한 사람, 성령의 그 임하심이 있는 그 사람이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하셨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왜 앞에는 대답을 못 하시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요, 믿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요, 반드시 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왜 보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함께 다니시면서 보여주고 증인이 되게 하신 거죠.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세상에 보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고 직장으로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곳에서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사역하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만 좋다고 모여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박해를 주십니다. 흐트러뜨려 버리신다고요.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성령 충만하고 우리끼리 칭찬받고 우리끼리 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일으키셔가지고 다 흩어버렸습니다. 다 흩어버리니까 각기 흩어져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 성령을 받은 개인 개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번에 청도 아울리치 가는 이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왜 우리가 아울리치를 갑니까? 봉사하러 갑니까? 그것 아닙니다. 봉사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봉사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도하기 위한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섬겨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복음의 핵심을 딱 전해주는 그러한 시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그냥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받은 것은, 따라서 합니다. 받은 것은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답답합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적어도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열매에 대해서는요, 열매를 거두는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는요, 뿌리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여집사님이 역전에서 이렇게 전도를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에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막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이 청년이요, 이 여집사님에게 하는 말이 왜 구원 받냐, 시험 받지, 그러면서 막 구두발을 가지고 이 아주머니 집사님의 허벅지를 차버렸습니다. 꽤 쓰러졌는데 피멍이 들었죠, 여기에.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던 그 젊은이가요, 조금 미안했는지 전도지, 받았던 그 전도지를요 구겨가지고 그래도 쓰레기통에는 안 버리고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이 안집사님이요, 안집사님인데 이 안집사님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구겨서라도 주머니에 넣었으니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인데요. 요즘 같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요즘 같으면요, 젊은이가 구두발을 가져 허벅지를 찼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난리 납니다. 경찰 부르고요. 그래서 그 전도 현장에, 전도 현장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가 돼요. 그런데 이 안집사님은요, 사실 그 해에 1900명을 전도하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지를 버리지 않고 구겨서라도 가지고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는데 남편에게 혼날까 봐서 말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네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구나 하는 그 감동을 마음에 주셔가지고 그 마음에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무 기뻐하신 거죠. 근데 일주일 뒤에 그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줄 때에 거기에 본인의 전화번호를 찍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거든요.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요, 저는 김모모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내가 당신을 때렸던 그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지난 일주일 동안 잠 한숨 못 잤습니다. 괴로워서 눈만 감으면 지옥불이 보여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전화했으니까 나를 예수님 믿도록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그 사람에게 설득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는데 60년, 70년 걸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맨 정신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청도 아울리치를 가시는 분들은요, 아무런 두려움 가질 필요도 없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그냥 도구일 뿐이고, 역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득하시려고 애를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되고, 그곳에 나가 있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당장 그 자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간에 조금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둘 사람은 다 거두어 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가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나가도록 흩어버리실 겁니다. 힘든 일이 생겨질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 바울이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면서 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도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의 격분함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쟁론을 했었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토아 이 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과 이 철학자들과 더불어서 쟁론을 하면서 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었냐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 이걸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도 바울 속에는요, 이 부활에 관한 기쁨이 막 폭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보았거든요. 그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살아계셔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곳에 서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다른 것보다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말씀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그러면, 천국이 있다고 그러면요, 사람, 그 사람 가볍게 봅니다. 무슨, 그러나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부활 신앙이요,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천국에 관한 것과 이 부활 신앙은요,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도 장터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따라서 합니다. 명하노니. 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죠. 이건 아주 엄한 명령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 저거 어떻게 또 할까? 그거 다 아닙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이 무디 선생님처럼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는 내가 입술을 벌려서 씨를 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이라는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아십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적어도 이 말 한마디만 전해주어도 되고, 상황에 따라서, 또 제가 조금 있다가 문상 예배를 가게 될 텐데요, 그곳에 가면은 복음을 전할 겁니다.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것이 사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우스갯소리로 들리고 실없는 사람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죽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주어야 돼요. 근데 사탄은 자꾸 가로막습니다. 이번에 참 제가 들어보아도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좀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건데요. 일본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혈기가 있는 젊은이 아닙니까? 야구 몽둥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의 나라에 대해서 국가 원수가 방문을 했는데 그쪽 국가에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남의 나라를 자기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서 미움이 막 싹이 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게 성령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멀리 보셔야 됩니다. 멀리 보셔야 되는데요, 이 땅에서 그렇게 참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들 앞에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이 놓여져 있고 그들에게도 천국에 관해서 소개를 해 주어야 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거를 사탄이요, 못하게 우리 가운데 분을 내게 만들고 저 사람들은 그냥 죽어도 된다고, 저들은 그렇게 심판을 받아도 된다고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요, 그들도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야 돼요. 그들도 알아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세대가요, 자꾸만 그러한 것들을 막고 있는 것을, 그런 환경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말은 밉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은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함께 미워하지 마시고 같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아픔이 있으면은 분이 솟아올라오면은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꼭 그렇게 해주세요. 함께 분내어서 막 욕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을요, 때를 얻어도 못 얻어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가시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는 나도 무디 목사님처럼, 무디 선생님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요, 꼭 실천하십시오.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잘했었구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여기서 섬겨는요, 예배를 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금식을 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냅니다. 복음을 전하러 보내는 겁니다. 전문적으로 이제 이 일을 감당하도록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안수하고 보내는 것이죠. 선교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이요. 사울, 이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주에 기독신보에 광고를 냅니다. 이제 우리도 동남아 쪽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 GMS 선교사님을 한 분 부부를 선발을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6개월이나 1년 정도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활동하고 교육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마음을 같이 나누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보낼 겁니다. 보내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선교 거점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파송할 수 있는 이러한 선교사를 파송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그 광고 내용들을 다 우리 장로님 보내셨을 겁니다. 이번 주 신문에 나오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 선교사님을 이렇게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선교사님 그리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교사님 열심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 교회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라.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이 화를 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났습니다. 화가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이 바로 이랬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 없으면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요 내가 부득불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래서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상급으로 주시겠다 그러셨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전하십시오. 꼭 전하십시오.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전에만 놓으시면 됩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요.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감옥에 갇혀가지고 옥고를 치렀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옥고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나와서 이 전쟁 백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러한 간증이 나옵니다. 참 유명한 간증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목사님이 꾸었던 꿈이 나오는데요. 똑같은 꿈을 일곱 번이나 반복을 해서 꾸었습니다. 똑같은 꿈을 일곱 번. 성경에는요. 반복해서 똑같은 꿈을 두 번 꾸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의도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일곱 번 똑같은 꿈을 꾸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건 성령께서 어쩌면 이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만나기 전에 일주일 내내 똑같이 저를 꿈속에서 보았다 그랬죠. 그것은요, 곧 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 거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혹시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있으면은, 예, 두 번 이상 계속 나오면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이요, 그 옥에 있는데 일곱 번 똑같은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쭉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뭐 사하시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심판받는 그곳에 줄을 쫙 서 있는데요. 유독 한 사람이 자꾸만 민기적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입에서 나오는 말이요. 변명을 자꾸 내뱉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유심히 살펴보았더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히틀러였다고 그럽니다. 히틀러. 여러분 아시죠? 히틀러.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네 책임입니다. 네 책임이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미네르 목사님이.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한 것만 했지 한 번이라도 그에게 전도해 본 적이 있느냐고. 네가 만약에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슨 폭군이 되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는 것이다. 네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이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의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쓴 책이 간증이 바로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엉뚱한 죄악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손가락질만 할 줄 알았지 내가 가서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도 우리가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대구는 나의 책임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목소리 들어보니까요. 대구가 왜 내 책임이냐? 목사님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 세계는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 책임 맞습니다. 우리 책임이라고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땅 끝입니다. 이곳이 지구입니다. 이곳이 전 세계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셔야 됩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적어도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내게도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게도 이 짧은 인생이 끝나가고 있는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멘. 하도 아멘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전도에 관해서 우리 청도 아울리치를 나가시는 분들 정말 잘 가시는 겁니다. 정말 잘 가시는 거니까요.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내가 예수님 믿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